창세기 32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간에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건 영어로 이렇게 말해 줄 테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뭐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씨름했던 어떤 사람의 다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28절에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다각적인 그런 실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장 강해는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스코틀랜드의 더글러스 맥밀런이라는 그 목사님은 이 어떤 사람이란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하셔서 오실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야곱에게 먼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represent하는 천사입니다. 마치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represent하는 천사가 있듯이 말하자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extension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이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홀로 하나님과 이제 만나야만 했는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또 몇 차례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델에서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얍복강가에서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씨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wrestling with God. 이 하나님과의 씨름은 과연 야곱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씨름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가, spiritual lesson이 있는가, 그것을 받고 어떻게 야곱이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 야곱은 씨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보셨듯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런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 새 이름을 받은 축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의 같은 컨텍스트 안에서의 영적인 축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씨름 장면을 다는 아니고요.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야곱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슬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좀 하기 힘든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에 더 이제 또 좀 아리달송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야비하게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 이게 지금 고관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힙본 거기를 딱 치셔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다리를 저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시니까 이 힙본, 엉덩이 뼈를 치셔서 탈골되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틈타서 주도권을 잡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야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지혜가 부족하셔서 힘이 모자라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은 하시겠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어떤 선한 마음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선한 마음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이죠? 맥밀런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야곱을 영적이며 또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세계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냥 행하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했다라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의 과정으로 선뜻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또 하나님의 빛의 장소로 나오지 못했던 그 이유, 이것은 야곱의 내면에 자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너월드에 에고가 아직도 딱딱하게 남아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인간의 에고라는 것은 호두껍데기처럼 딱딱해서 깨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의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어도 자기 자아는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고라는 자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 self-centeredness, 고집, stubbornness, 자기주장, self-assertion,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깨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인간의 하나님의 대적의 상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의가 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쉽게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자기 인생을 다루는 길을 배우지 않고서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게 배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인생을 다루는 길을 배우지 않고는 이 호두알 같은 자아 속에서, 에고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질상 매우 집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man of tenacity, 아주 뭔가 하나 붙들면은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상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죽하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그 야곱의 기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또 하나의 인생의 큰 단계를 만난 것이죠. 한 스테이지로 지금 새롭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에고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자아를 깨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인간을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행위였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엉덩이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힙본을 쳐서 디슬로케이션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세우신 아주 비상한 대책이었죠. 이 씨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엉덩이에 그 몸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한 선수를 보면은 이게 다리를 구부리고 그리고 엉덩이를 쭉 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공격이 들어와도 섣부르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엉덩이를 빼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몸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링에서의 결정적인 치명타는 뭘까요? 엉덩이 뼈와 허벅지를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슬링은 이제 종료되는 것이죠. 야고보에게는 이것이 지금 이제 치명타가 왔기 때문에 레슬링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엉덩이 뼈를 다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되는 또 다른 스테이지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제 내적인 세계, 이너 월드에서의 일어나는 일이죠. 축복에 대한 눈을 새롭게 뜬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축복을 구해야 하는가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렸다라는 말이죠.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기 중에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죠. 나는 가족들도 많이 생겼고 이루었고 자손도 번성했고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그죠? 아들 부자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고요. 이것은 구약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최상의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메인테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씨름을 더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러한 축복들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2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어야 할 본질적인 정말 이센셜한 그런 생명의 축복이 내게 너무나 데스퍼레이트하다, 절실하다 이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씨름 선수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변형된 자세가 나옵니다. 두 팔은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허리에든지 뭐 엉덩이에든지 와락 이렇게 붙들었겠죠. 양손을 펼쳐서. 그리고 다리는 쓸 수가 없으니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로 그에게 이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고서도 엉엉 울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어떤 사람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지금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울며 불며 매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에고, 자아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도취,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든지 아니면 비판하든지 아니면 부러워하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 자아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두알 같은 자기 자아를 더 보호하고 그것을 똘똘 뭉쳐서 더 강한 무기로 사용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이 가고 있는 야곱의 자아를 보시고 한 가지 시험을 하시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보았고 지지난주에도 보았죠. 야곱입니다. 자신 안에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절대로 풀거나 또는 흠도 가지 않게 못하게 할 이 자기 자아, 자아를 대변하는 그의 이름 야곱이라는 말을 실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그냥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은 씨름 첫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상 날 이제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 내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보셨죠?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팽배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그런 팽배했던 자신의 그 기도 속에 엉덩이 뼈를 다치면서는 진정한 축복이 자기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야곱은 이제 자기의 자신의 그 자아나 프라이드, 자존심이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야곱 수준밖에는 안 되는 자입니다. 기껏해야 움켜쥐고 집요하게 가족들 살려보겠다고 재산도 손에 안 보겠다고 두 대로 나누고 세 대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움켜쥐고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분주한 그런 정도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그렇게 만드는 제 자아로부터 스스로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무능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도가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능이 있습니다. 무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세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무능인데 그 무능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내면의 자아를 내 스스로는 조금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그 무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팔은 하나님의 허리를 강렬하게 조이면서 붙들고 있고 하체는 매달린 채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함 속에 비범한 영적인 선물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어떤 영적인 재탄생을 리버스한 그런 스피리추얼 블레싱이 있는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그 축복에 지금 막이 이 어둠 속 야복강가에서 열려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영적인 축복의 빛이 야곱의 깨어진 자아의 틈을 통해서 비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신과 밀착된 그런 사랑하는 대상, 집착에 빠진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고 또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족과 같은 존재이죠. 어떤 친밀한 관계 같은 것이죠. 친한 친분의 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관계들. 또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건 내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소명, 콜링의 어떤 영역들, 뭐 자기의 전공이라든지, 그죠? 자기의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그 소명의 그런 과제들,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붙들어야만 하는 직장, 사업,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더욱이 가족들 중에서는 자식은 내가 나와 동일시하는 존재들이죠. 아이덴티파이 한다 이 말이죠. 나와 함께. 그래서 자식이 안 되는 것은 보면은 내가 더 아프죠. 그러나 그만큼 밀착되고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또 많이 생기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가꾸면서 살려는 것, 그것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집착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닥치면은 이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수를 동원하죠. 야곱과 같이 그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우왕좌왕하고 야곱과 같이 심히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크라이시스, 위기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과연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으세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답을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씨름을 감행하고 호두 같은 자신의 자아를 깨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 먼저 되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복음의 세계,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는 자식에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내 자아가 먼저 깨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악인을 만났습니까?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괴롭겠죠? 그러나 내게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에 가시면 시편 73편을 꼭 읽어보세요. 7 더하기 3은 10, 뭐 이해하기 쉽게 73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 큰 혼동에 빠져버렸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자신의 분이 못 이겨서 이제 막 자신의 인생에 뭔가 막 돌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말하죠. 내가 성소에 임할 때 깨달은 나이다. 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사람들이고 나는 내 문제가 지금 있는 곳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나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내가 깨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허튼 것을 바라보고 무슨 헛된 바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인가. 그것을 아삽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변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하면 내 주위의 것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제 자식도 변하고 제 아내도 변합니다. 남편도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내가 몸담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일자리도 그 의미가, 미닝이 새롭게 변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친밀한 것, 사랑하는 것도 일단 떼어놓고 내가 찾고 구해야 할 영적 축복의 그 실체, 리얼리티, 영적 축복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영적 축복의 실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 프라이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면의 정립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내 호두알 같은 자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감추기 쉽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것은 나를 더 옥죄고 내가 이 그냥 나이가 억울하게만 만들 나를 억울하게만 만들 뿐이지 결단코 그것이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영적인 축복의 실체, 나의 자아의 깨짐을 그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 씨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씨름이라는 것은 그냥 피해가면 되는 것이죠. 내 이런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다고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영적 씨름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32장 지지난주에 제가 처음 여는 설교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지금 내면을 새롭게 정립시키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너머로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내면이 새롭게 정립되는 그러한 지금 그 과정 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내면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름만 공동체이지 정말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일에 시달리고 그리고 뭔가 삐딱한 사람들만 많고 그리고 항상 이 자체가 자기에게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나의 내면의 세계가 정립이 되어가면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금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부흥? 없습니다. 갱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리더십 트랜지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가고 있죠. 야곱이 얍복강을 넘어가는 그 전이 과정을 가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얍복강가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호두알 같은 내 자아 깨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뒷선이에요. 성도님들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되는 그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목회자인 저는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니까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우선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자아가 깨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 이러한 발견이 야곱에게는 새 이름으로 비추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한움밖에 되지 않는 호두알같이 작지만 너무나도 딱딱했던 자기의 자아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순간 새 이름, 하나님을 이겼다, 사람과도 이겼다, 이러한 진정한 승리의 가치가 담긴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셨던, 품으셨던 그런 선한 마음과 계획을 야곱의 내면 속에서부터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죠. 그러나 그 승리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여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는, 자신의 죄를 넘어서는, 자아를 깨고 나오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누구나 다 새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강해하면서 제 얘기를 자꾸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복음의 진수 앞에 탁 맞닥뜨리고 그리고 제 자신이 깨어지면서 제 이름이 바뀌었던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뭐 다 아시다시피 민석입니다. 민석. 이 화할민의 클석.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화목하게 할 때 그 화할민, 그 다음에 석도 그냥 돌석이 아니고요. 클석입니다. 뭐 돌이 되더라도 크면 좋습니다. 비록 키는 작지만 저는 제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년이 지나면서 정말 제 인생에는 거의 수치 순위 5위에 꼽으라면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제 아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이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뭐 고개를 들 수 없이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교회를 가기도 싫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떨려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민석인데요. 그런데 죄민석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 이틀 정도 엄청 아프게 지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수치 속에서 한 만 이틀 지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어떤 좋은 뜻을 지닌 이름도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호두 껍데기 속에 있는 한 저는 저의 죄의 영역을 한 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죄민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처음 수년 동안 주님이 내게서 역사하실 수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기실 수 없었던 그 현실이 이제 그때서 자각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고서도 생각한 것은 졸업하면 연봉이 내가 얼마나 될까, 내가 5년 일하고 10년 일하면 거기서 내가 어떤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계산과 고민 속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기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에 갇힌 민석입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서 천리 만리를 달려봐야 내가 내 죄 밖으로는 1cm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뭐 관심도 없었고요. 나만 커지려고 하는 나의 오름과 내 주장 온통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똘똘 뭉쳐서 사리 같은 자아를 가진 저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인간에게서 사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때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6장 17절,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해방이 주어진 그 가치를 새롭게 본 것이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게 정말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아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의의 빛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민석아, 너는 이제 죄민석이 아니야, 의민석이야. 나의 의에 붙들린 의의 민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차원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저는 인생을 살면서도 늘 용수철이 다 자기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력과도 같이 제 자아의 그 덩어리가 다시 만들어지고 형성되려고 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영역을 빠져나갈 수 없다. 나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신 의민석이다, 이것이죠. 종종 제 이름에 대한 의로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항상 꾸려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 내가 행한 것을 인정했고 네 자신의 죄를 넘어섰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을 제게 그 승리의 축복으로 주시면서 네가 이겼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호혜이십니다. 야곱의 내면의 깨짐과 또 이제 내면의 재정립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자기의 영적인 그런 조명의 장소로 큰 역할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분께 이제는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영적인 필요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야곱은 더 높은 영적인 축복의 삶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내면이 정립되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낙담이나 비판이나 미움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내면이 정립이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하는지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지 그리고 누림이 풍성해진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내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제 성인군자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32장 마무리하면서 31절에 나온 말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림퍼, 절뚝이가 되거든요. 그 말씀을 좀 제가 조명하려고 합니다. 영적 축복의 세계로 한층 더 진입하게 된 야곱은 과연 어떤 인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가? 내가 그냥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뭔가 하루아침에 뭐 다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인생으로부터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또 하나의 이제 고투가,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어느 순간을 맞든 어떤 상황을 닥치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영적 씨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 기회가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영적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 자아의 교만과 자기 주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조명이 내 삶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추심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영적인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인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전이 되는 과정 중에 얍복강가에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영적 씨름을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씨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